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3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을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초 성의의 자녀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주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련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 심년 가운데 와닿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 한 지체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이 놀라운 책무를 받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지를 바로 알고 그런 방식으로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획사가 증가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면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비록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와 교제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갔을 때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화의 은혜 안에서 온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해졌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조국 현대교회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목회자나 혹은 교회 모습은 대개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정말 광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마치 삶을 살아내는 듯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비춰진 교회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추된 교회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 길만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선교사를 50명 혹은 100명 파송합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에 노숙자들을 1,000명, 2,000명 먹입니다. 뭐 등등의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 사용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으로 어떤 교회는 대교회를 지향하고 분리개척을 한다는 것으로 또 어떤 교회는 무슨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민주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등등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바른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도와 구제사역을 감당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나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이룬다는 그것만으로 교회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교회당을 이전을 하고 감사의 날 행사를 가졌죠. 그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인 조병수 목사님에 의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제목은 뭐지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결혼 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지만 결혼한 사람이 대통령일 때 그가 영부인이 되는 것처럼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가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교사를 100명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노숙자를 먹여도 그 교회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교회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을 치면요 죽죠. 왜 목을 치면 죽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머리에서 몸이 떨어지기 때문에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는 마치 썩은 고목나무와 같아요. 그냥 발로 건드려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있지 못해서 교회가 때로 어떤 위기 상황에 들어오게 될 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왔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정상적으로 장로교회 원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일어나야 되는 어떤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저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약간의 분란과 다툼과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절대로 교회는 빠져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냐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바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거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입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소지품 검사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출입국 관리소 직원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권과 얼굴을 대조해서 봅니다. 출입국 관리국 직원들이 주위에서 지켜보는 것은 여러분의 체형이나 여러분들의 의상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유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굴로 드러내고 있느냐 그거예요. 단위 목사를 높이느냐 아니면 어떤 일이 트레이드마크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 교회 얼굴이냐 이것을 보면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체성 여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파악됩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웃 사람들을 많이 섬긴다 할지라도 만약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까? 전도의 열정을 가진 놀라운 교회도 있습니다. 전주의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100명 보낸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같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무반주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배의 양식이 조금 다르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없는 가정에 고향 친구가 없는 고향에 갈 마음이 별로 없지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갈 마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고 그분이 얼굴이고 그분이 머리인데 교회에 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다면 그것은 참 교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아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퀴리아케 비슷하지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로 퀴리아케라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결국 주님 즉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 노선을 따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침례교도냐 장로교도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례교인들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인들 중에도 신앙생활 대충한 사람이 많습니다. 건전한 침례교회들 많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거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자원이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를 치장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장로님이 이 정근보 장로님이세요. 아십니까? 옛날 과기처 장관? 그런 식으로 저희 교회는 이런저런 사회 유명인사가 많습니다. 아니면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뭐 등등 이런저런 것으로 교회를 지장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용물로 딱 자리를 잡는 순간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거룩한 것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있어서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선언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왕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를 직접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그런 신자와 교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려면 첫째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시거든요. 따라서 목사와 장로가 말씀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않다면 결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물론 꼭 목회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적 공동체, 유기체 안에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함께 치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교리는 사도적 교훈이죠. 초대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내용은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리를 받아야 되는데 치리는 혼내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극단적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이 우선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일원이시라면 이런 말씀과 치리의 대상 안에 들어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경책도 하고 위로도 하는데 이런 당의 치리나 당의 신방을 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신다면 그런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교회 일원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호를 별로 받아보지 못하고 살갑게 느끼지 못해서 교회 당의 보호 아래 있다 하는 것을 큰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호막으로 이기질 않아요. 그게 오늘날 장로교회 형태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정해놓지 않고 이사를 떠날 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돌보는 당의 치리와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기상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의 정체성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악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야 되지요?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약에 빼버린다면 뭐가 딱 남아야 되는가 하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섰다가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되면 네 사람, 다섯 사람이라도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그분이 좋은 교회로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그 당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장로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학생들 앞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쉽죠? 보통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좀 높은 수준의 삶을 삽니다. 지난 주간에도 몇 분을 만났는데 상가에서 일을 하면서 상가 관리비를 횡령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 번이나 들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분들이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견줘요. 나는 당신보다는 깨끗하다. 나는 당신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기대하시면 여러분이 신자예요. 뭐 기독교 강요 안 읽으셔도 괜찮고요. 뭐 다른 어떤 신학 지식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된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다 함께 구원을 바라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영혼의 숨결과 영혼의 호흡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저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아팠으면 저랬겠느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겠느냐? 하면서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말은 명시적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적어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상교회는 선택받은 자만 들어가지만 지상교회는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소망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교인으로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리 삶이 개차반으로 보여도 교인으로 대하셔야 돼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21세기는 어떤 시대보다 정이 없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시대지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점점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목소리로 상담하는 것보다 카톡으로, 문자로 상담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지요. 만약에 그런 기구가 없었더라면, 전화도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이 현대사회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사랑은 계속 메말라가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면부지한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대하세요? 그냥 그림자죠, 뭐. 예, 투명인간입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와가지고 마치 교회 안에서도 돌이나 바위와 같은 무생물 대하듯이 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시편 찬송을 불렀는데 시편 찬송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찬송을 보여줘야죠. 당신이야 뭐 부르든 말든 나만 보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옛날 우리나라에 서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알았습니다. 모르든 알든. 근데 요즘에 인사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하지? 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 인사도 하지 않는. 제가 운전면허를 81년도에 땄는데요.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제 운전했는가 하면 옛날에 스피드건으로 이 교통경찰이 이렇게 딱 찍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끼리는 어떤 센스를 발휘해야 됩니까? 예. 네. 저기 이제 딱 그 스피드건을 들고 있는 사람을 이쪽 좌석에서 봤잖아요? 그럼 제가 쫙 가면서 쌍라이트를 켜죠. 하이빔을. 반짝반짝 하면 저쪽 사람이, 아, 저기 저 경찰관이 숨어 있구나. 그걸 딱 직감하죠.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동지의식을 그런 방식으로 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쌍라이트 켜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 사람 나한테 지금 화가 났나? 네? 그러니까 이처럼 제가 짧은 세월을 살면서도 이렇게 시대 상황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메마르고 차갑습니다. 뭐 말 한마디 붙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요. 음료수 이렇게 먹다가 혹시 드시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니?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젖어들어서 교회당에 딱 앉아도 마치 부산 갈 때 KTX 타고 옆에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옆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고치셔야 돼요. 미국 개혁주의 신학 사상가인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의 체험을 묘사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용광로가 아니라 칵테일 파티다. 교회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용광로가 아니라 칵테일 파티라는 거예요. 칵테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두 잔 해봤는데요. 칵테일은 딱 타놓잖아요. 칵테일 파티 딱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긴급하면서도 금방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을 실행하는 장소요. 해가 뜰 때 생겨나고 달이 뜨기 전에 사라지는 짧은 만남의 장소다. 안녕하세요. 인사 다 하면 다 가버리고 예배드리고 그냥 어디 갔는지 그냥 뭐 싹 사라져버려. 뭐 저기 어디 가서 뭐 외식을 하는지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신지 모르겠지만 이래가지고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소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묻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당번을 만든다는 말은 그만큼 자발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고 조직을 만든다는 말은 그만큼 그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조직이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물론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묘연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화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성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이미 영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그냥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의 실력을 과대평가하신 것입니다. 실수하며 배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개인적 성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에요.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겠죠. 신앙생활이야 혼자 말씀 듣고 인터넷으로 헌금 내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당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란 말은 서로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잠언 21장 11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더 강력한, 더 단단한 철이 약한 철을 빚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안에서 우리는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제가 등록 교인인데 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지역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차원을 넘어선 한 교회 보살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회의 보살핌, 성도들 각자가 서로를 돌아보는 보살핌, 그 보살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끼리끼리 모여있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왜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가? 제가 수년 전에 풍동에 옛날에 왜 그 백마역 아시죠? 그죠? 경의선? 그 무슨 그 카페입니까? 그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화사랑. 예. 그런 카페 아시죠? 예. 모르는 분은 많겠지만. 근데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20대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하지만, 자기와 같은 사람만 어울리면 늘 그 사람의 수준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잘 신앙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본인이 스스로 차단하니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학자들은 자기 전공 분야를 함께 공부하는 학회 모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무슨 포럼 같은 게 있습니다.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공통분모로 모였나요? 같은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소득 수준이 같습니까? 아니면 혈연이 같아요?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동창회는 학교 때문에 모이고 극장 관객은 배우나 영화 때문에 모입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되지요? 설교 잘하는 설교자 때문에 모여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야 돼요.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들 관계 안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정말 버르지간만도 못한 인생들 안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잘났다고 왜 성도 안에 함께 살지 못합니까? 그래서 몸 안에 들어와야 머리와 연결돼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가 중부할 때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돼 있는데 그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그 명령형이 너희라고 하는 복수 2인칭 복수를 썼습니다. 인칭을 썼어요. 그 성령 충만은 홀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연결되고 지체와 연결되어야 돼요. 머리와도 연결되고 지체들과도 연결되어야 돼요. 수직, 수평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군대 가면 사람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왜 군대 가면 사람이 됩니까? 첫째, 고생스러워서죠, 그죠?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요. 탈영하면 잡혀가거든요. 다시 군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떤가요? 네, 도망가셔도 되잖아요. 아니, 뭐 현상교회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힘들지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저 높은 하늘에서 성도들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저 높은 하늘에서 성도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지상교회 성도들하고 생활하셔야 돼요. 지상교회 성도들하고 생활하지 않으신 분은 저 높은 하늘에서 천상교회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상교회 일원으로 부르셔서 성화시키셔서 천상교회로 인도해드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이렇게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는 가정생활 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결혼한 다음에 이제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때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갓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에게서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수만 가지 잘못에 대해 눈을 감는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서 완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시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눈뜨고 못 보는 거지요. 자기의 눈에 들포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면에서 유기체적인 교회 관계 안에서 성화되어진 일들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유기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 내용을 잘 설명했습니다.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매일 그리고 세기를 거쳐서 진전시키시고 증대시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 역시 불변의 실체,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시공간의 형태로 확 확대되고 전개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딱 이렇게 자 여기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무슨 샘플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기체적으로 점점 증대되고 확대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문제는 극복이 되고 웬만한 문제는 털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늘 같은 문제에 걸리고 늘 같은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이런 상태를 이제는 점점 넘어서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 아, 흔히 그 김홍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교회 자아, 나아자 교회 아 개념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요 교회와 나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닌 곧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고릅니다. 옷을 사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둘러보면서 옷을 고르는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나면 좋아지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회 없다고. 세상에 현상교회 같은 교회 어딨냐고. 그래요.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나가 보세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죠? 왜? 현상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70대 노인은 배변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살짜리도 똥을 사는 것처럼 성장해도 배변 활동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인간 이상의 실력을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성장한 듯 하다가 보면 깡통이고. 그렇죠? 뭐 아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면 통 몰라. 물어도 뭐 가르쳐도 몰라. 몰라요. 저 모릅니다. 다 가르쳐드렸는데 모른다 그래요. 물론 그래서 제가 있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이처럼 무슨 특전사도 아니고 무슨 육군사관학교도 아니에요. 온갖 사람이 다 들어오거든요. 처음부터 ABCD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지나도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을 번거로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신문사는 소식을 받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때로 그런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설교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5일, 6일 동안 그냥 저는 서재만 있고 딱 이 시간 와가지고 설교 한 편 딱 하고 그러고 딱 집에 가고 아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레슨만 받고 연습해오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은 향상되지 않고 눈만 높아져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은 해도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존 오웬은 거룩이란 복음을 우리 영혼 속에 심고 기록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복음을 심고 기록하고 실현해 내어야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전다 그게 복음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복음이죠. 그러나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말씀만 전해 받으려고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회와 자신을 연결시켜 이해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객관적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가 이러냐라고 말하죠. 그 교회 안에 누가 소속되어 있어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머리만 커지시면 안 되고요. 섬기셔야 됩니다. 누가 밥을 굶는다 그러면 반찬도 해다 주시고, 누가 사업이 망해서 전세금이 없어서 남게 되었다 그러면 전세금도 내주셔야 돼요. 여건이 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데 뭐 꼬아서는 못할지언정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조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에 헌신 예배를 들어왔죠. 1월 달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 2월 달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 3월 달은 성가대 헌신 예배, 4월 달은 청년부 헌신 예배. 얼마나 헌신 예배 많이 들어왔습니까? 정말 헌신합니까? 그런데 헌신은 출혈을 필요로 합니다. 출혈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만큼,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헌혈은 피가 나와야 되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랑은, 사랑의 품사는 동사라 그랬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요 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사랑은 하는 것이죠. 2세기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자의 기록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불신자가 2세기 때 기독교인의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프로페테스가 수감되자 어떤 사람 이름이죠. 그죠? 프로페테스가 수감되자 동료 그리스도인이 구명운동을 했고 뇌물을 주어서 본인들이 감옥에 같이 들어갔다. 감옥에서 자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공동의 소유로 강조했다. 이게 불신자가 본 신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 고생하려고 뇌물을 줘가지고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들을 다 까먹어버려서 적당하게 이렇게 거리감 두면서 예배 좀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한참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만에 헌신이 없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교회 밖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는 좀 교회 밖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교회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의 교회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교회를 걸음에 비유했습니다. 걸음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어떻죠? 걸음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걸음을 흐트러뜨려서 식물들에게 다 나누면 냄새는 사라지고 그 식물을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요 정도 하면 돼요. 사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는 좀 도와주고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설립 13주를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럼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품어주고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돼요. 너그럽고 관용하다는 말이 뭡니까? 뭐 이런저런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또 뭐 우리도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또 내가 잘못을 돌아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아, 참 이분에게 이렇게 기대면 별로 참 내가 신경 쓸 게 없구나. 이렇게 좀 평안히 좀 안기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현상교회가 13주를 맞이했는데 앞으로 이런 교회 모습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현상교회를 향한 뜻이 단순한 저희 교회는 개혁교회를 이룹니다 하는 선언적 의미로서 혹은 어떤 예배 형식이나 틀을 갖추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실제적 내용을 잘 담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시하는 우리 현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사오니 이 귀한 말씀의 틀을 따라 교회의 틀을 짜고 또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채워가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세상 곳곳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